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유대교의 분파 중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에스라 선지자 이후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뭐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직 나타난 영적인 부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등장한 이 구약의 청교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는 이 분리주의자. 그래서 세상과 딱 분리돼가지고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이 조상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당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 철저한 율법 준수를 중심으로 이제 바리새파라는 그런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율법적 구원관을 갖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예,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면적인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그것은 이제 위선과 외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변질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외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분파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신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사독의 후손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상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항상 사두개파에서 나오니까 또 이들의 뭐 국회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사두개파가 차지하는 사두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분리주의자들은. 근데 사두개파는 숫자는 굉장히 적었다고. 아무래도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좀 적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부와 지위와 권세를 누리던 그런 귀족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로얄 패밀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경우는 천사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 그리고 부활과 내세의 삶을 믿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럼 내세에 뭐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내세에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두개파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바리새파 대조적인 분파였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어요. 놀랍죠? 사두개파는 제사장 가문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의 삶을 안 믿어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적인 어떤 종교만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분파. 현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파였어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분파였거든요. 그 정치적인 걸 믿고 현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파였어요. 오늘 보면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가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난제를 하나 딱 들고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24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거기에 보면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면 수혼법, 형사취수죄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교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신학자들이 수혼법이라는 법이라는 거는 수가 형수 숫자거든요. 그 수혼, 형수와 결혼하는 법을 얘기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돼.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게 있었어요. 수혼법, 형수와 결혼한 또는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이런 형사취수죄, 형이 이제 형형자예요. 형이 사 죽을 사자 써요.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하는 그런 법. 형수와 결혼하는 법, 뭐 이런 제도인데, 뭐 요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문어 속에 주어졌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장가 갔어요. 형이 장가 갔는데, 옛날엔 자식이 많았잖아요. 형이 장가 갔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이 형이 죽게 됐어요.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해가지고 낳게 되는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부터는 그 동생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한 법이죠. 그런데 25절부터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에게 7형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역시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렇게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형수와 혼인했다가 상속자 없이 모두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거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을, 이건 그럴듯하잖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게 누구의, 한 여자 가지고 일곱 명이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이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은 없다라는 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모습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내세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너희들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자, 32절 말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기 약 400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열감이, 이스라엘의 시조들이에요. 시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현재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 있다. 그걸 말씀하시면 이미 그들은 살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있다. 내세는 있다. 천국은 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다른 건 안 믿었는데 이 모세 오경은 믿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모세오경만 믿고 다른 거는 믿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사야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부활에 가는 말씀들, 우리가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땅에 묻거나 또는 이렇게 뭐 뿌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은 아예 없죠. 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다 뿌렸는데 이게 없어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급하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먼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흙 속에 이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티끌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 이 땅이 이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 먼지 속에 이제 원자와 분자가 돼서 다 흩어져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그리고 또 이사야와 다니엘서에도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즉 내세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런 믿음이 없는 것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내세가 없다. 자,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이 생이 전부다. 이게 전부지 뭐 죽은 다음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생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여기면 집중해요. 그러나 부활과 내세를 믿는 이들은요,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될 거예요. 뭐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거 뭐 이 땅에 뭐 이렇게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영원의 삶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생명 걸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내세를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안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과 같은 위치의 이 사회 지도층 인사였어요. 항상 어딜 가나 대접받는 위치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귀족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이 너무 풍족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 생이 너무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굳이 부활과 내생을 사모하고 싶겠습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생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과 내생을 믿는 이들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걸 믿어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중요해요. 그래야 뭐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기억하세요. 단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부활과 내생의 삶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